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애굽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는 막내 베냐민을 대동하지 않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다음번에 올 때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요셉을 잃은 마당에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도 아버지는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간곡한 권유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들은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총리와 만난 그 형제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첫 번째 갔을 때에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곡식도 샀고 해서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그들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만선의 기쁨, 그것도 아주 값비싼 고기들로만 가득 잡고 또 그 앞번에 잃어버렸던 거물까지 되찾아서 기항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와서 총리가 점을 칠 때에 사용하는 은잔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결코 그런 일을 아무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처형을 당해도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즉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그 자루를 뒤졌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고 총리 공간으로 함께 되돌아갔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엎드리다의 니팔이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무릎을 꿇다의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담이 무너질 때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때나 온 성이 초토화가 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담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인생 같고 그들의 삶의 성벽이 모두 다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깊은 좌절의 엎드림이 바로 이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총리의 역할은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짙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셉의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그 드라마 선덕 여왕에서 그 미실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실은 일식과 월식 같은 어떤 천체 물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을 통해서 7년의 풍년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는 7년의 흉년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2년째까지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명성은 애굽은 물론 주변 나라에 자자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정말로 그 은잔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꿈 해몽은 그의 신통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형제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잔의 도난을 점괘에 의해서 알아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애굽 총리의 이 준엄한 질책에 유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주어를 우리가라고 사용합니다. 이 16절에만 우리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11명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지만 그 책임을 도의적으로 나누어 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그들의 곡식 자루를 뒤졌을 때 그 속에서 은잔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했던 것을 44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 자루 속에 각자의 곡식값도 함께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뒤따라와서 그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열었을 때 그 속에 곡식 값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은잔만이 아니라 곡식 값도 빼돌렸다고 질책하는 내용도 없고 반대로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11명 전체에게 곡식값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당신네들이 그 돈을 일부러 넣고 이 은잔도 고의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서 생각하기도 싫은 22년 전의 사건, 그들을 짓눌렀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그것이 아니라 22년 전에 형제들이 모의해서 동생을 미디안과 이스마엘 연합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그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다고 말합니다. 이 찾아내었으니 이 부분을 우리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적발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내다라는 말보다 적발하다는 말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읽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 세상적인 공소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미제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답변에 요셉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종이 되어도 베냐민만 되지 아니하고 11명 모두가 되겠다는 말에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곱하기 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평안이가 샬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샬롬은 평안, 안녕의 뜻도 있지만 온전, 완전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안이 샬롬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두고서 자기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평안일 수 없습니다. 또 완전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절망이요, 고통이요, 좌절입니다. 그들의 가슴, 그들이 만약 그냥 돌아간다면 가슴 속에 한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평안히 올라가라는 이 말은 아주 잔인한 말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형제들을 시험하고 형제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 이후에 유다의 긴 변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44장 끝절까지 나오고 45장에 가면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러낸 후에 방성대곡을 하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 바로의 궁정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4장 17절은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어떤 새로운 9번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18절에서 34절은 애굽 총리 요셉의 매몰찬 말에 대한 유다의 변론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 산문문학의 백미라고 일컬어집니다. 또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뛰어난 웅변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간절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에 한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아도 당신은 꼭 들어주셔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꼭 아셔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총리가 바로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총리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다른 형제들의 의견에 그렇게 말한 것이 큰 바람막이가 된 것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난 22년 동안 가정에 얼마나 큰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지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 사건을 인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요자만 들어도 외면하고 싶고 요요 장난감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짐을 또다시 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가 변론을 하면서 그 애굽 총리를 부르며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원문에는 내 주여 앞에 오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주여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Oh my Lord나 Please my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말 그 자체보다도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태도가 바르지 못할 때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태도는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시고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예의 바름과 자기 낮춤의 태도가 요셉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유다는 애굽 총리에게 자기 집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약 107세 정도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막내, 특히 늦둥이는 그 집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 아이의 재롱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태어날 때 난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보니까 아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놓고도 그 아이가 자기 한번 젖 한번 물지 못하고 자기는 눈을 감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의 이름은 엄마가 짓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편 야곱이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베냐민이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발에 흙 한번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름을 태워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환경들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가 엄마라는 존재를 전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짙은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형들이 있는데 요셉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복형들이고 그 형들이 나이가 다들 너무 많아서 형인지 아버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의 아버지와는 너무 달라서 그 친구들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보다 더 많았던 그 사람을 자기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그 괴리감, 당혹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 베냐민이었기에 하나 있던 동복형 그 요셉의 사라짐은 그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또한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남다른 애정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네 단어는 그 속에 참 수많은 사연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유다는 애굽 총리와 아버지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아버지는 데려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에게 불효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더 이상 곡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살아갈 길이 너무너무 막막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진퇴양난 속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진퇴양난의 공경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퇴양난 속에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고 자신의 가진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진퇴양난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잘 알지 못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말했는데 아들들은 자기들만 가면 절대로 곡식을 살 수 없고 꼭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이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형들이 그 베냐민을 지칭하는 말이 막내 아우 아니 우리 막내 아우입니다. 이전에 형들은 요셉을 팔아치우고서 그의 옷에다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베냐민은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닌 열 형제의 동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지칭하면서 우리 막내 아우라는 말을 말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아마 그의 몸에 전류가 흘렀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새로운 반을 담임을 맡게 되어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알 겸 또 그 부모와 통화도 할 겸 해서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학생이 받아서 그 전화기를 그 어머니에게 전해주는데 그 전화기로 들려오는 소리가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에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엄마 담탱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 이것은 모두 다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전해지는 야곱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내는 라헬을 가리키고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의 두는 쉐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둘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쉐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첫째는 쌍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원래 한 쌍으로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들여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쌍이 바로 쉐나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어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설주 좌우에 발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좌우가 쉐나임입니다. 파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깨진 거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뭐 연예인 뭐 누구누구가 파경을 맞다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연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부부가 다시 합칠 때 그 깨진 거울을 맞출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중국은 수나라, 진나라에 이어서 수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수나라가 통일을 할 때 그 진나라의 한 장수가 마지막까지 수나라에 저항을 하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거울을 깨뜨려 반쪽을 아내에게 주면서 1년 후 정월 보름날이 되었을 때 시장에 내다 파는 이 깨진 거울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장수가 정월 보름에 시장에 가서 그 깨진 거울을 보고서 아내의 소재를 파악해서 합치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거울이 깨어지는 것을 아주 좋은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좋지 못한 상황이 반전될 것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춘향전에 보면 그 이몽룡이 남원골에 암흥의사로 출두하기 전날에 춘향이 그 감옥 속에서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 거울이 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토록 기다리던 임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거울이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거울이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 더 이상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쉐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내가에 가서 살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 과부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더니 부자이기는커녕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엘리야는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그 조금밖에 없는데 그 과부의 답변을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뭇가지 둘이 쉐나임입니다. 그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고 전을 부쳐도 나무조각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12명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자식은 딱 두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죽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 하반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한 쌍으로 있던 두 아들 예, 그 중에서 한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데 나머지 한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자기는 지옥에 가서도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찢겨 죽다에서 그 찢기다와 죽다가 본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찢기고 찢겼다입니다. 즉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베냐민도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고 아버지가 없게 되는 것은 곧 집안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부모의 삶의 무거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애굽 총리에게 두 아들 그 요셉과 베냐민과의 생이별은 그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유다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호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부분 특히 33절은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유다가 말하는 간청의 절정입니다. 이전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냐민을 주고 자기가 팔려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은 형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장까지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은 일단락을 맺습니다. 45장부터는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그 기근이 있고 나서 42장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그 화해의 자리로 갑니다. 그들의 갈등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7장 즉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형제가 화해하는데 이렇게 긴 과정이 필요한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바로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우리 과거는 있고 다시 시작해요라고 말하면 전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그 형제들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도 졸이게 만들고 형들도 질곡의 시간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밝히지 못하니까 물을 때도 꽈배기처럼 돌려서 물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그 동생들이냐? 동생이냐?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냐? 형들도 바르게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없어졌나요?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용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말씀으로 바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인간들 전부 다 죄를 사해 준다. 오늘부터 바로 내 자녀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을 죽이시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 폐부 깊이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건지, 우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이 가슴 깊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갈라진 틈은 유다처럼 누군가가 그 간격을 품고 자기의 삶으로 승화해낼 때 그 간격이 메워지게 됩니다.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베냐민의 영혼이 하나로 묶여 있고 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다면 오늘날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문제, 형제들 간의 갈등, 부부 간의 아픔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낸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작은 천국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유다의 삶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진리의 파장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은 이 땅을 맑히고 밝혀가는 진리의 정화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 형제들의 22년간의 긴 상처와 깊은 골이 치유되고 메워져 가는 과정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긴 골을 영원히 메울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골을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용서를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아픔의 과정을 가지셨음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계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다의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 가정의 용서와 치유, 회복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고 용서를 받아내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그 상처와 용서를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파장을 지니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